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제재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핵 능력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핵 관련 제재도 곧 해제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ISIL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장현주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omething Special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만남 난 어색해 완심한 도는 기분 뿐인가 조심스러운 잘 보이려는 행동이 사실 좀 별로였다고 난 생각해 두 번째 만남 자신 없는 네 표정 매번 뭐 이런 식이면 참 곤란해 Oh, what you gonna do? 걸릴 때면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구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달 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하원과 뜻을 같이 한다면서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미 하원 통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는데요.
네.
이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하원이 가결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그리고 인권 유린 행위 등인데요. 이들 행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하원 제재 법안은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네, 미국 하원이 가결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 살펴봤는데요. 미 상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미 상원도 초당적으로 북한 제재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등 두 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에는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또다시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밥 코커 의원과 간사인 민주당 벤 카딘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당이 발의한 북한 제재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 제재 법안에 대한 미 하원과 상원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하원은 대북 제재 법안 가결과 함께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하원이 채택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이 법안이 법률상의 허점들을 메우고 기존의 행정명령들과 규제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면서 또한 몇몇 조치들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하원의 북한 제재 법안에는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내렸던 제재와 같은 종류의 터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갖는 한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하원의 제재 법안을 비롯해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들은 결국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네.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도 2005년 마카오의 BDA 은행을 제재했을 당시 미국과 중국은 양자관계에 어려움을 극복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클레이저 CSIS 선임 연구원도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럴 만한 동기를 미국이 줘야 하는데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넘기는 인상만 심어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행정부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북한의 계속된 국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을 더 나은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와 관련해 의회와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행정부는 이미 기존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 1월 발동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 제정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미 하원과 상원 의회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까?
네. 한 해 동안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의 대상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였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의도적인 무시였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로즈 부보좌관은 북한 지도자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자신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가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국정연설에서 즉자적으로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북한의 의도에 그대로 따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의도적 무시는 북한과 북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로즈 부보좌관은 그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네.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커다란 우선 과제며 이번 핵실험과 같은 일이 생길 경우 곧바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넣는 데 필요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실효적인 실제 효력에 있는 제재 조치를 내리기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정말로 이 중국의 태도가 관건인데요. 박 대통령은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북핵 불용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리고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가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같은 언급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오로지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핵실험 비난과 함께 한국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 이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이시카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회동을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3국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압박 외교로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준국 한국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은 3국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이튿날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났습니다. 네. 6자회담 수석대표의 연쇄 회동입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황준국 본부장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리 바오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나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제재 결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리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황 본부장에 따르면 우 특별대표는 이 부분을 거론하며 중국 측 표현에는 새참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유엔 안보리와 육자회담 당사국 협의에서 중국의 역할을 암시하는 말로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상의 입장, 또 북핵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제재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조직위원회가 북한 대표 초청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세계경제포럼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발부했던 올해 다보스포럼 초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보스포럼 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서 지난 가을 초청장을 보냈지만 최근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 대표도 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발부한 초청장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만일 북한이 책임과 열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스위스 다보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인데요. 개최지 지명을 따서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립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분야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뿐 아니라 재건과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각국 정상들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장으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다보스 포럼 행사에는 또 정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그리고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좀 많이 우라가 침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연차총회 참석이 무산된 데 대해서 공정성과 원칙마저 상실한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동할 것을 희망했지만 포럼 주최 측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를 구실로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북한 대표단이 주최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 동북아시아의 경제 실체인 북한을 상대로 비우호적인 조치를 한 데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윤영석 대외경제성 부총국장과 한웅 북한 농업개발은행 사장 등을 파견해 북한의 경제 개선책을 밝히고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조직위원회가 기습적인 핵실험을 이유로 북한 대표단의 올해 총회 참석을 취소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임주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백만 송이의 장미 보내드립니다.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 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무식에 피어날 거야. 긴 이별의 뒤안길에서 떠오르는 당신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래.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 흘러가듯이 서로의 것 서로의 처져만 가는 걸. 오늘처럼 이런 날에는 그대 모습 더욱 생각나.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나를 잊을 수가 있을까. 찬란하게 부서져버린 그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부는 바람의 소식을 전하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 흘러가듯이 서로의 곳 서로 찾아만 가는 걸.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눈부시게 피어날 거야. 긴 이별의 뒤안길에서 떠오르는 당신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래.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 흘러가듯이 서로의 곳 서로의 찾아만 가는 걸.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 흘러가듯이 서로의 곳 서로의 찾아만 가는 걸.
Tonight we have made a little bit of history. You may know that there are some 25 candidates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tonight we have more people at a meeting for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candidate has had in 2016.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버몬트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무소속 정치인이지만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는데 높은 지지를 끌어내며 선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경선이 시작되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에서는 일부 지지율 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941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운동에 소질이 많아서 초등학교 농부부에서 뉴욕주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때는 육상부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시카고대에 진학한 뒤에는 인권운동에 앞장섰는데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노동자 권익을 주장하는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정치 인생은 30살 되던 해에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노동당에 가입했는데 자유노동당 소속으로 버몬트주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자유노동당에서 탈당했고 40살 되던 해에 무소속으로 버몬트주에서 가장 큰 벌링턴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버몬트주 연방 하원의원에 거쳐 2006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첫 도전 후 40여 년 만에 상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의회에서도 북유럽식 사회주의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대선 출마 후에는 금융기관과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함께 의료보험과 교육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샌더스 의원의 주장은 기존 정치권의 거부감을 갖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후원금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서민들의 소액 기부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세장에는 클린턴 전 장관보다도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자 클린턴 전 장관 진영에서도 긴장하면서 샌더스 의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 의원의 사회주의 돌풍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올해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란 핵 문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에 성공을 했죠. 이제는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란이 앞서 자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했고 IAEA가 2009년 이후에 이란에서 핵무기 관련 활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은 미국을 비롯해서 IAEA 이사국들이 승인을 했는데요. 이란은 이제 다음 단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핵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핵합의에서 합의한 것이고요.
네.
지난달 전홍축 우라늄 재고분을 러시아로 반출한 데 이어서 원심불리기 수를 줄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 다른 핵심 이행사항으로 이라크 중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핵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 합의까지는 길고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합의 후에도 여러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까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이 합의한 내용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이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며칠 안에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라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해제 조치 발표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장 최근에 취한 조치가 아라크 중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플루토늄은 농축 우라늄과 함께 핵무기 제조에 쓸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죠.
네.
그래서 이란 핵합의에는 아라크 중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설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란 원자력청은 이번 주에 아라크 원자로의 중심부 노심을 제거를 하고 시멘트로 채우는 작업을 마무리했고 약속대로 설계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중심부를 시멘트로 채웠기 때문에
네.
이제는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제 IAEA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란의 핵합의 이행이 확인이 되면 미국과 서방국들도 제재가 해제가 시작되는 이행일 영어로는 implementation day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행일을 정하고 제재 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곧 이런 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요.
네, 국무부는요. 이란의 이 아라크 중수로 관련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곧 제재 해제가 시작될 것이다. 또 이행일이 임박한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재 해제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란 정부는요. 핵 합의 이행일에 관한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표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이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으로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핵협상 타결을 발표할 때도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행일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서 안보리 관련 제재가 해제가 되고요. 또
네.
미국과 유럽연합도 약속한 대로 이란에 대한 핵 관련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이행일에 맞춰서 제재를 풀기 위한 법적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해제가 되면 이란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물론 이제 모든 제재가 이번 핵 합의로 일순간에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란의 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기업 또 개인 등 그동안 이 핵 관련 제재 대상과의 이 거래 금지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제재가 상당수 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또 이란은 이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도 완화가 되게 되는데
네.
가장 이제 이 석유 수입 완화 부분은 가장 빠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란
네.
정부는 이미 이 제재 해제에 맞춰서 원유 증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이렇게 제재 해제 또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현 정부가 오랜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이 경제 회생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합의에는 이란이 이제 약속을 어길 경우에 제재를 그대로 다시 부과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란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핵 능력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핵 관련 제재도 곧 해제될 전망이라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ISIL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충격을 줬죠?
그렇습니다. ISIL이 점령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연합군 또 현지 병력의 공세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ISIL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죠.
네.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후 몇 차례 서방 다른 나라에서도 테러물을 발각해서 사전에 저지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터키 이스탄불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도심에서 또다시 대낮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테러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진 ISIL 공격이라는 점에서 다른 도시들도 우려를 갖게 했죠.
그렇습니다. 테러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중심가의 상점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서방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또 UN 사무소, 미국 대사관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 여러 건의 폭발로 시작된 상황은 테러범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범인 중에 2명은 자폭하고 3명은 사살됐다면서 몇 시간 만에 상황 종료를 발표했었고 범인들 외에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파리 테러 때만큼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격 직후에 ISIL 관련 매체가 이번 공격을 ISIL이 자행했다면서 현지의 외국인 또 이들을 보호하는 경호 인력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찰도요 ISIL이 배후에 있다면서 다음날 자카르타 외곽의 주택가를 급습해서 테러에 연루된 남성 3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집에서 ISIL 관련 깃발 등이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테러 현장에서 사망한 범인 5명 중에 2명이 이 과거에 테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또 외국인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지난 10일 오전 10시 20분쯤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ISR은 이렇게 이제 대낮에 도심과 관광지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노려서 무차별 테러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터키 경찰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ISR 관련 용의자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와 이제 접합 이라크, 시리아에서 ISR에 대한 포격을 가해서 ISR 대원 200여 명을 사살했다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터키 이스탄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ISIL이 최근 대도시, 이런 유명 관광지 등을 이 테러 공격 대상으로 노리면서 정말 이들의 무차별 공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도시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노리고 이제 테러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ISIL이 테러를 경고했던 여러 도시들은 이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SIL은 여러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 특히 이제 국제연합군에 참전한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또 현지의 추종자들이 이 테러 공격을 벌일 것을 이제 독려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제 파리 테러 이후에 유럽에서도 여러 도시가 경계 수위를 높였고요. 올해 이 새해 관련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죠.
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ISIL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다고요.
네.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네.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장관이 ISIL 거점인 낙가와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미 국방부가 얼마 전 밝히기도 했지만 최근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터 장관이 지난 13일 켄터기주의 포트 캠벨 부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곧 이라크에 순환 배치될 100일 공수사단 장병들을 만났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군사 전략인인 만큼 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겠지만 이 카터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카터 장관은요. ISIL이 이 병으로 치면 이제 암과 네. 같다면서 중심부는 물론이고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주요 거점인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는데요. 우선 모수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는 이라크군이 북쪽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압박하고 주변을 차단한 뒤에 ISIL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와 이라크군은 각각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요. 이라크 북부 또 서부에서 최근에 ISIL에 점령했던 요충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런 전과를 크게 강조를 했었고요.
네.
또 시리아 라카에서는 이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고 ISIL에 선포한 뒤에 수도로 삼은 곳인 만큼 이 ISIL의 핵점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현지 시리아 반군이 ISIL을 몰아낼 수 있도록 훈련과 무장 등을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특수작전 병력이 이미 ISIL 대응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견됐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혔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에 수백 명 규모의 특수원정 타격부대를 이라크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죠.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직접 특별 발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카터 장관이 이번 주 미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200명 규모의 병력이 이미 이라크에 도착해서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들은 ISIL 지휘관 등 핵심 표적을 살해하거나 붙잡는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이미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군이 이렇게 이 특수 타격 부대를 계획보다 앞당겨서
네.
이라크로 파병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현지 지상 병력들의 이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카터 장관이 이 서방 동맹국들과의 ISIL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곧 유럽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미 이제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서방 나라들의 자원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집중해서 ISI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인데요. 다음 주 파리에서 카터 장관이 이 프랑스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이런 서방 동맹국들의 국방 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요, 이 모든 이 미국을 비롯한 이 해당 국가들의 입장에서 ISI를 소탕하는 것은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에 더욱더 많은 협력을 촉구하겠다는 것이죠. 또 카터 장관은 이번 주 연설에서 ISI를 비롯한 테러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초점과 위치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박강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꽃이 필 때 몰랐었던 그 여인의 사랑은 낙엽지는 가을밤에 그제야 난 알았네. 추억 속에 묻혀버린 그 여인의 사랑 외로운 밤 지새우며 그제 저런